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지난해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직접 평가한 환자 경험 평가 결과가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은 의사와 간호사가 대하는 태도에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지만 정작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적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죠. 간호사 서비스는 평균 88.8점으로 상당히 높은데 의사 서비스는 82.3점. 왜 이런 격차가 있나 하고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니까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간호사들의 태도에는 88.8점의 높은 점수를 준 반면에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 시간 관련 정보 제공이라는 항목에서는 각각 74.6점과 77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또 치료 과정에 대한 항목 평가에서도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78.2점, 불만 제기의 용이성 73점으로 치료 과정에 대한 소통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래도 아니고 입원 환자들조차 3분 회진이 고작이라니 환자들의 그 답답한 마음 오죽할까요? 8월 13일 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거짓도 꾸밈도 없이 물처럼 살다 가리라.
8월 13일 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279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박우철의 물처럼 바람처럼 전해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총 95곳의 입원 환자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1차 환자 경험 평가 결과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열어봤습니다. 결과를 보니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확실히 요즘 대형병원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피부로 느끼실 텐데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이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와 소통 문제는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의사를 만나서 대화할 기회도 부족하고 또 치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하는데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동안 병원 평가라고 하는 건 주로 전문가들의 분석 평가가 전부였는데 이번 평가 결과는 의료 서비스의 대상자인 환자들이 직접 참여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병원 입장에서는 매 학기 보는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아든 그런 학생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매년 하게 될 이런 조사에서 환자 경험 평가 결과가 의료 서비스 개선에 좋은 자극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수면장애와 고혈압의 관계를 비롯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허리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 등 정형외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의 신비 의학 이모저모 시간에는 비장의 기능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3941번 쓰시는 분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잘 못 자서인지 잠을 하루 5시간 정도 자는데도 피곤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혈압이 있는데요.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40대입니다 하셨는데 수면장애와 고혈압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수면장애가 신체 여러 분야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건 좀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수면장애. 예를 들어서 밤에만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뭐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암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수면장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
수면 중에 고혈압이 위험이 높아지는 게 뭐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는 순간 혈압이 제일 높아서 그때 혈관이 터지거나 그렇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속적으로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 호르몬에 계속 노출되면은 자면서도 계속 혈압이 높아서 전신적인 합병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원래 조금 높으신 분이라면 되도록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몬트리올 대학의 연구팀의 수면학 저널에 밝힌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13명의 건강한 사람과 13명의 불면증을 앓는 분들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봤더니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고혈압으로 인한 발병과 이로 인한 심장장애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고혈압 환자분들일수록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쩌다가 한두 번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수면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대개는 꽤 오랜 기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위험한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자, 반대로 고혈압이 없는 그냥 준위험군인 분들도 잠을 잘 못 자면 그중에 80%에서 고혈압이 이완된다, 발병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고혈압 환자 중에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네.
그걸 인한 장기적인 심혈관의 위험이 더 늘어나고 심장이 손상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수면을 어느 정도나 취하는 게 좋은가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한 대학병원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에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경우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고혈압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1.5배가 높았대요. 근데 8시간 이상 주무신 분들도
네.
고혈압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20%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네.
적절한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휴대폰 뒷자리 6362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7살 남자아이인데요. 천식과 비염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별 차도가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소아천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요즘 참 많잖아요. 이게 잘 낫지 않고 고질병이 되는 게 대개는 알레르기 질환 때문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천식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과 함께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질환인데요. 그런데 이제 관리만 잘하면 사망할 염려는 없다라고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기침을 동반하는 천식 발작은요. 그냥 가벼운 수준도 있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실제로 이게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끈적끈적한 점액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막아요. 특히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예전에 천식을 진단받았지만 지금 증상이 없으니까 치료 안 받아도 되겠다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염증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식이라는 게 뭐 자주 재발할 뿐이지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간혹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 이런 증상이 없어진다라고 위안 삼는 분들도 계시던데 실제 어떤가요?
소아천식의 절반가량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되거나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 국민건강영향조사를 봤더니
네.
20대, 40대의 천식 발병률이 감소하다가 50대가 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흡연하고도 관련 있고 노인성 폐라고 불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같이 나타나면서 천식 발작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천식을 주로 스테로이드제로 치료한다고 들었는데 환자들이 갖고 다니는 그 흡입기도 스테로이드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천식이 잘 낫지 않는 게 스테로이드에 내성이 생겨서 그렇다, 부작용이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들도 말씀하시던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아,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스테로이드를 쓰면 인체에 내성이 생겨서
네.
치료의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먹는 스테로이드인 경우에 그럴 수 있고요. 실제로 천식 치료에 흡입성, 네. 우리 흡입기를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는 난치성 천식 환자가 드물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천식 발작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는 부작용을 거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면 골다공증 생긴다, 위궤양 생긴다, 네. 살이 찐다 이런 건 있는데 그런데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로 네. 오래 드시는 경우고요. 흡입하는 경우, 심지어 천식 환자분들 중에서도 먹는 스테로이드가 처방되는데 그건 아주 일부고 아주 짧은 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럼 역시나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뭐 잘 낫지 않는다고 해서 약을 마음대로 끊거나 이러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잘 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도 내 몸의 천식 염증 반응은 지속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천식 발작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식 환자들이 숨차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던데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건가요?
우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영이 천식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수영장이 차잖아요.
네.
그래서 수영을 한 이후에 체온 유지를 잘못하면 숨 차니까 네. 마치 수영 때문에 천식이 악화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활량을 천천히 무리해서 늘리면 안 되고요. 천천히 늘리게 되면은 천식 환자에는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수영이 가장 좋고요.
네.
마이클 펠프스라고 호주의 대표적인 네. 미국의 대표적인 수영 선수가 있죠. 네. 호주는 이안 서프네요.
예.
그 두 사람이 딴 올림픽 메달이 합쳐서 50개가 넘는답니다.
와.
이 두 명의 특징은 키가 2m에 가깝고
맞아요.
발이 330mm라는 거 외에도 어렸을 때 둘 다 천식 환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천식에 관한 속설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들 외에도 정말 많은데 천식 환자들이 원래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는데 이럴 때 천식약과 감기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사실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천식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르신이 당뇨약이 남았죠. 그러면 중간에 감기약 먹느라고 안 먹었어. 이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천식도 만성관리질환입니다.
네.
따라서 감기약과 천식약을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나 축농증과 같은 상부호흡기 질환은 천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원래 지속적으로 드셔야 되는 천식 치료는 진행하면서 본인이 추가로 치료받아야 되는 부분도 잘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천식 환자들 담배는 반드시 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술은 천식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얘기 같군요. 네, 사실은
네.
아닙니다. 근데 알코올 역시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 돼 있고요.
예.
사실 천식은 일단 금연은 필수고
그쵸?
금주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와인과 같은 주류에는 아황산염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아황산염 성분이 일부 천식 환자에는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기관지 수축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알코올이 이 천식에 치료하는 항염증제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천식을 치료하는 동안에 금주도 필수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오늘 두 번째 사연에 나온 질환이고 두 글자로 돼 있는데요. 어릴 때 심해지고 성인 되면 좋아진다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폐, 기관지, 세기관지, 호흡기가 좁아져서 쌕쌕 소리를 내면서 숨차게끔 하는 이 두 글자에 대한 질환은 나이가 들어서도 관리를 못하면 악화될 수 있답니다.
네, 오늘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평소 앓고 계시던 질환이나 건강 관련된 궁금증들 같이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한 곡 전해드릴게요. 휴대폰 뒷자리 7163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입니다. 염수연의 노래예요. 사랑아 내 사랑아.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3306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리에 협착증 디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4번, 5번 등뼈가 3개 정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될까요? 등뼈는 왜 튀어나온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등뼈가 왜 튀어나오신 걸까요?
디스크 환자분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 및 등을 굽히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및 등이 굽어질 때는 가운데 뼈 자체가 도돌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디스크 및 협착증이 치료되면 이런 것도 허리가 펴지면서 들어가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아,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디스크라는 질환이 워낙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허리 디스크 증상이 어떤지부터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침 휴대폰 뒷자리 0336번 쓰시는 분이 허리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질문을 보내오셨거든요.
이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허리뼈 사이에서 뼈가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차 퇴행성 변화가 오면 찢어지고 그러면 내용물이 바로 곁에 있는 신경을 누르면 신경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 신경통의 특징은 허리, 엉치, 허벅지, 다리까지 통증이 방사통이라고 전기 따라 내려오듯이 탄 이런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증세는 이러하지만 이 치료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서 등뼈가 튀어나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허리 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느끼는 건 허리가 굽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 치료 방법들이 뭐가 있나요?
요즘에 방송 매스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약 물리치료를 포함한 보존적인 치료 방법, 그리고 칼을 대지 않고 주사 바늘 또는 매우 가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국소마취 치료하는 시술, 그리고 마취해서 적절한 절개를 하고 병을 고치는 수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네.
각각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보존적 치료인 약물리치료는 허리 디스크 환자의 70%는 그냥 냅둬도 저절로 좋아진다. 이런 자연 경과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약이나 물리치료를 함으로써 환자가 통증이 심하지 않게 마비오지 않게 조절하는 방법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디스크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보존 치료를 했는데도 경과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계속 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안 되고요. 이럴 때는 다음 단계인 적극적인 시술 방법이나 수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네. 디스크 초기라고 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약물이나 물리치료로도 통증이 잘 다스려지면 이제 치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물리치료도 병원마다 방법이 다양하죠?
예. 물리치료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쨌든 모든 이런 보존적 치료는 병의 진행을 막고 신경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최근 들어는 물리치료 중에 견인치료, 열치료, 전기자극치료가 있고요. 도수치료라고 물리치료사 및 의사가 만져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네.
환방병원에서도 침, 뜸, 카이로 이런 치료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는 비수술 치료는 이 통증크리닉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두루두루 사용되는 주사치료인 신경치료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해봤는데도 잘 안 될 만큼 증세가 진행이 된 경우라면 이제는 수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예. 그 보존적 치료로 낫는 퍼센테이지는 논문마다 틀린데 보통 한 70% 정도가 6주에서 3개월 내에 좋아진다 봅니다.
네.
하지만 30% 정도는 이런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해서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은 특히 칼로 째고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존적 치료와 수술의 중간 단계인 시술이라는 게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네.
이 시술 방법들의 특징은 주사 치료보다는 효과는 좋지만 수술보다는 효과가 낮다. 한 그 중간 단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칼을 쓰지 않고 하는 시술 같은 경우도 병원마다 다 달라서 뭐가 좋은지 선택하기도 좀 힘들고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시술 방법들도 수두룩 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요.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신경성형술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냐. 주사를 놓기 어려운 너무 눌린 부위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유착을 풀어주고 약을 뿌려주는 방법인데 이거 역시 시술은 시술이라 아무래도 효과가 수술만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척추치료에서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내시경화 디스크 치료술이라는 건데 이 방법은 시술과 달리 의사가 약 7mm 정도 되는 관을 꼽아서
네.
병을 찾아서 직접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술과 수술의 중간 정도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기타 여태까지 해온 시술 방법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고 수술보다는 좀 더 정확히 보고 흉터가 작은 장점이 있어서 최근 들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칼을 써서 절개를 해서 진행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칼로 째는 디스크 수술, 전형적인 디스크 제거술은 전통적으로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방법으로 매우 효과가 우수한 방법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비관할적 수술, 즉 째지 않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직 손상이 큰 단점이 있어서 어쨌든 원칙대로 약 물리치료에서 효과를 못 보고 시술을 해도 효과가 없는 환자한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디스크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꼭 처음부터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처음부터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비수술을 했는데도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 경우. 둘째, 비수술 치료를 6에서 12주 했는데도 증세가 좋아지기는커녕 너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경우. 셋째는 실제로 발목이나 발가락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대소변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비수술보다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그 질문 주셨던 0336번 쓰시는 분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면 다리 쪽에 마비 증상이 생기면 수술을 피할 수 없는가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수술을 꼭 받으셔야 된다가 되겠네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원장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건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얼마나 느끼는지 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수술을 받아야 하나 받지 않아도 되나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MRI 사진이 어쩌다가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증세입니다. 즉 MRI 사진상 병이 아무리 심해도 환자가 별로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약 먹고 운동하면서 유지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MRI 사진상 디스크가 별로 크지 않지만 나는 너무 아프고 비수술로 낫지 않는다. 그러면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도움이 되는 말씀 한 가지 드리면 허리 디스크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한 명의 의사한테 얘기를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척추 전문의 3명 정도한테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뼈와 관절과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9402번 쓰시는 분이 박시종의 옛날 노래 듣고 싶다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인체 신비 의학 이모저모. 우리 인체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우리 인체 그리고 의학 세계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체 지라라고 부르는 비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인지 물으면 글쎄 하고 고개만 갸우뚱하게 네. 되는데요. 오늘 좀 확실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장은 어디에 위치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인 거죠?
참 듣기는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바로 이 비장입니다.
맞아요.
비장은 다른 말로 지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는 명치 밑에 있고 위장의 뒤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 쪽에 붙어 있는 거고요. 비장의 무게는 약 200g 정도 되고 길이는 약 12cm 정도 되고요. 편편하고 둥근 모양이고
네.
얇은 막에 쌓여 있습니다.
이
바깥쪽은 불룩하고 안쪽 면은 위와 신장에 붙어 있고 약간 오목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장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네.
사실 이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액으로부터 미생물이나 또는 항원 예를 들면 밖에서 들어온 박테리아나
그렇죠?
바이러스 같은 것을 걸러내고 또 이 밖에서 들어온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상 또는 비정상의 혈액세포 즉 노후돼서 일을 못하는 늙은 적혈구나
네.
백혈구나 혈소판 등 같은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세포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즉 혈관을 따라서 온몸을 돌던 피가 비장으로 들어오면 필요 없는 적혈구
네.
또 늙은 적혈구 일 못하는 적혈구를 걸러서 이것들은 다 비장에서 사멸시켜버리고 아직 기능이 남아있고 활발한 백혈구 적혈구들만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비장의 혈관 분포는 간 혈액과 상당히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두 장기, 간과 비장이 이런 역할을 같이 번갈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또 이 마지막으로 정상 성인에게 있어서 혈액이라는 것은
네.
이걸 만들어내는 건 골수가 주로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병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비장에서 골수 말고도 비장에서 바로 혈액 조성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네.
골수에서 염증 세포가 확 만들어지거든요. 이 만들어진 염증 세포들은 뇌로 가서 우리를
네.
행동 장애를 유발을 시키게 되는데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으면서 염증 세포들이 비장으로 데려와서 잠깐 대기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랬다가 아주 작은 자극이라도 생기면 다시 뇌로 올라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보면 비장은 상당히 우리 몸에서 면역과 연관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침범하는 세균, 외부 단백질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면역 글로불린이 결합된 세포, 즉 면역 글로불린이 붙은 것은 이게 나쁜 놈이거나 또는 우리 몸에 있어서 안 될 것들하고 붙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적혈구나 림프구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염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염증이 일어났다가 조금 좋아지거나 또는 더 빨리 회복시킬 때 염증 세포를 저장했다가 없애기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서 상처의 치유를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에서 비장종대 소견, 비장종대가 있다 이런 소견이 나왔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비장이 어떤 원인 때문에 커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건강검진 초음파를 하시다 보면 간 비대, 네. 뭐 비장 비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예.
이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비장이 비대해지는 원인은 제일 많은 게 간 경화증입니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네. 간이 굳어지게 돼서 간 경화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 혈류를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 대개 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장이 커지게 되고 또 식도 정맥도 커지게 되면서 식도 정맥의 이 부피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커져서 손가락 굵기만큼 커지는 정맥류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혈성 심부전이라고 해서 심장의 펌프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또 심장이 역할을 잘 못할 때도 비장이 커질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면역 질환인 혈소판 감소증이나 루푸스 같은 병이 있을 때도 비장이 커지고요. 백혈병이나 림파 종이 있을 때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서 비장이 커질 때는 속발성 비장 기능 항진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반티 증후군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비장이 커지는 것은 질병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역할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커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적혈구가 잘못됐거나 또는 혈소판이 뭔가 잘못 만들어져서 비장에 자꾸 걸러지거나 비장에서 사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비장이 할 일이 많아지면서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장이 커졌다면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질병 때문에 비장이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의심해 보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비장은 또 위장 뒤쪽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비장이 많이 커져 있으면 위를 압박하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이 통증은 대개 복부나 등이나 또는 왼쪽 어깨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통증도 올 수 있다는 게 증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장이 비대해진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비장이 커지게 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수술 후에 또 폐혈증 때문에 폐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비장 절제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장 절제는 특별한 적응증의 경우에만 시행이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네.
원인을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이죠. 비장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는 비장이 터졌을 경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비장 등 쪽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비장이 터지기가 쉽거든요.
네.
이게 비장이 파열됐거나 종양이 생겼거나 또는 혈관 이상이 있거나 또는 용혈성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 같은 병이 있거나 또는 이런 수술을 할 때 복부를 열고 즉 개복 수술을 해서 배 안쪽을 수술해야 되는데 비장이 가려서 안 보일 경우 이럴 때에는 확실하게 제거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예.
사실 비장 절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폐렴구균이나 헤모필로스균에 대한 감수성이 커져서 세균성 감염에 취약해진다. 이런 얘기가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
폐렴구균성 폐렴이 더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이 구균이나 헤모필로스균에 의해서 폐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장을 떼내고 나면 2년 이내에 어린이에서는 약 5%, 어른은 1% 정도로 폐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폐렴 구균은 사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균이고요.
네.
그래서 이 구균이 폐 안에서 폐렴을 유발하게 될 때는 어떤 특이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은 반드시 이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비장을 절제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어.
사실 갑자기 경미한 발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네.
이 비장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이럴 때는 비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현명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거 말고는 비장이 없어도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사실 비장은 비장이 없다고 해도 우리 몸에 특별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뭐 비장이 없어져야만 하는 장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네.
필요 없는 장기가 우리 몸에 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비장을 떼내도 성인에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이유는 비장의 기능을 간이나 림프절이나 골수에 의해서 충분히 대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비장이 면역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경우에 비장을 절제했을 경우에는 면역 호르몬을 투여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장이 충격에 의해서 파열됐거나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시행을 하고 나서도 크게 문제는 없이 우리가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런 폐혈증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게 아니라 약 5% 정도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미리미리 잘 실시하면 이런 위험도 좀 벗어날 수 있어서 요즘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그리고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비장이 파열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드물지 않게 생기는 일인가요?
그럼요. 이 간보다 크기가 좀 작지만 이 비장은 혈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충격으로 파열이 되고 나면
네.
혈액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복강 안쪽으로 출혈이 심하게 되면서 우리가 바로 저혈압이나 심각한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파열이 됐다. 즉 어떤 이런 교통사고 같은 충격에 의해서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비장은 배의 왼쪽 뒷부분 횡경막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갈비뼈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는 운전대
네.
복부를 부딪히게 되고
맞아요.
그러면서 복부 안쪽으로 타박을 입게 되면서 비장이 손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물건이 배 위로 떨어지거나
네.
또는 압박을 심하게 당하거나 할 경우 이 비장 파열이 일어납니다.
네.
혈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출혈이 심해지면서 쇼크사 할 수 있어서 비장 파열이 의심되면 바로 복강을 열어서 수술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비장을 잘라내도 다시 자란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조금 오해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비장은 반만 떼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 자란다 이런 말은 일단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비장이 손상됐다 또는 파열됐다 이런 경우에는 비장을 완전히 절제해내기 때문에 비장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비장은 커지지 않는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 커진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네.
간의 90%를 절제해도 10%가 다시 원상태 모양새로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장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비장은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장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해피머니 상품권,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닥터 유의 퀴즈 정답은 천식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3386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